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황수관입니다. 오늘 저녁 이 귀한 시간에 목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 몸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라면은 우리 몸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하도록 창조된 것을 틀림없이 건강하도록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질병이 끊임없이 침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기 중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세균, 바이러스, 발암물질, 납, 중금속 여러 가지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대기 안에는. 그러나 오늘 이곳에는 제가 와서 보니 그런 물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님들 여기에서 며칠 동안 묵을 때 숨을 많이 쉬고 가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발암물질, 중금속, 납, 세균, 바이러스가 우글우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숨을 쉬는데 호흡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기를 받아들이나 하면 500cc를 받아들입니다. 500cc는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맥주 먹는 사람은 500cc를 압니다. 제 1회 숨을 쉬는데 500cc가 들어오는데 1분에는 최소한 12분의 숨을 쉽니다. 그러면 6리터가 우리 몸속에 1분 만에 들어오는데 1시간에는 360리터, 제 강의 2시간이 이루어진다면 720리터의 공기가 내 폐 속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들 장수초는 공기 좋고 물 맑고 그 다음에 병원 없는 곳이 장수촌인 줄 알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기가 나쁘더라도 숨을 안 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숨을 안 쉬어야 되는데 안 쉬면 5분 내지 10분 만에 축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보면 여러가지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로 이 컵에 제 손가락을 한번 스치게 되면 현미경까지 들여다보면 세균이 우글거립니다. 보고는 속이 니글거려서 못 먹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니까 마시지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들어온 폐로 들어오거나 위로 들어오거나 들어오는 모든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약이 분비되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물리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제나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를 자생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간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목사님 다행히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무서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약이 분비돼서 물리쳐서 앞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힘까지 생겼다는 뜻입니다. 약을 먹어서 주사를 맞아서 생긴 것도 아니오 스스로 내 몸속에 약이 분비돼서 물리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를 자생력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어디 상처가 났을 때 된장을 찍어 발랐다. 된장 찍어 발라서 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낫게 하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 여러분, 내 몸에 자생력을 강하게 길러주신 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야, 강의 중에 박수가 나오는데 신난다. 여러분 우리 혈압은 정상혈압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120에 80이 정상혈압입니다. 여러분 혈압도 하루 중에 변합니다. 아침 시간이 혈압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은 추운 아침 변속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왜 변속기를 주의해야 되냐면 변소에서 변을 볼 때 힘을 틀게 되면 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목회사님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시간이지요. 날씨가 차지요. 거기다가 또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사람은 오른쪽 뇌 혈관이 터지면 왼쪽 수족을 몸쓰게 되고 왼쪽 뇌 혈관이 터지면 오른쪽 수족을 몸쓰는 중풍격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압이 높은 분은 변속길에 주의하세요. 혈압이 높지 않더라도 오늘 제 강의를 들은 이후부터는 변속에 가서 변을 볼 때 힘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준다고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병소에 가보니까 힘주는 사람이 제일 늦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혈압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거나 운동을 강하게 하면 혈압이 촤악 올라가는데 혈압은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혈압은 120이었던 혈압이 250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400m 운동장을 전력 질주하는 후에 제 혈압을 재보니 120이었던 제 혈압이 240까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240까지 올라갔던 그 혈압이 5분 내지 10분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니까 그 혈압이 다시 정상 혈압인 120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던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 몸은 이미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고 정상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은 1분에 몇 분 뛰는지 압니까? 맥은 1분에 70분에서 80분쯤 뜁니다. 여러분 이 맥은 천천히 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심장이 더 튼튼하고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심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맥이 천천히 뜁니다. 여러분 황영자와 같이 맥이 38분 뛰던 우리와 같이 맥이 70분 80분 뛰던 이 맥도 운동을 하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맥이 촤악 올라가는데 여러분 맥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혹시 아는 분이 있습니까? 혈압은 250 정도 올라가는데 맥은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맥은 이까지 올라갑니다.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값 정도로 올라갑니다. 나이가 40세 같으면 220에서 40을 빼면 180까지 맥박이 올라가고 나이가 50 같으면 170까지 맥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올라갔던 이 맥도 5분 내지 10분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면 이 맥이 다시 정상 맥인 70회, 60회, 50회로 다시 내려와요. 올라갔던 맥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몸은 이미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미 정상을 유지하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건강한 사람이에요. 황경조 선수는 42.195km를 전력 질주하고 난 후에 5분 내지 10분 지나면 탕끝 웃습니다. 맥박이 40회 38회 내려오는데 어떤 분은 계단 5층으로 내려오고 난 후에 30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심장이 발딱발딱발딱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심장이 약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한마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진맥을 통해서 건강하는 건강을 진단하는 이유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되면 땀이 납니다. 땀은 왜 납니까? 내 체온이 37도인데 내 몸에 열이 나거나 바깥에 열을 받게 되면 내 체온이 38도, 39도,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더 이상 올라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데서 몸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을 통해서 히트로스 열을 발산함으로써 올라가는 체온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여러분 날씨 추울 때 변소 가서 소변을 봐보십시오. 소변 본 직후에 아이 추워 하면서 오싹 떨리는 것을 다들 경험했을 겁니다. 소변 본 바로 직후에요. 아이 추워. 아무도 안 떨어봤습니까? 좀 떨어봤으면 떨어받는 표정을 해야 이 강의가 재밌게 잘 나갈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소변을 가져와서 선생님 오늘 소변 본 직후에 몸이 별나게 떨리는데 이건 무슨 비애입니까? 여러분 그거 왜 떨리는지 압니까? 우리 몸을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떨리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떨리는 겁니다. 방광 속에 들어있는 이 소변도 뜨끈뜨끈한 내 체온과 똑같은 37도입니다.
이 난로 같은 이 소변을 추운 겨울날새 변소에 가서 일시에 방출을 해보니까 난로가 빠져나가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날새 난로를 안고 있다가 난로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체온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몸을 떠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떠는 거예요. 떨면은 이 근육이 떨려요. 근육이 떨리면 여기에 근육이 수축함으로 인해서 히트 프로덕션, 열이 생성됩니다. 그 열 생성에 의해서 내려가는 체온이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발견했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저는 그 말씀을 접하는 순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마음이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여기도 보니 목회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자분들이 훨씬 오래 살아요. 몇 년 더 오래 사냐면 7년 내지 10년 더 오래 삽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자분들이 오래 살 턱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고생을 훨씬 많이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후부터 여자분들 고생 많이 하는 사실을 알고 저는 꼭 집에 가서 저희 집 사람인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보 오늘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비록 저희 집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어도 그 인사는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낮잠을 죽을 수 있는가. 제가 이것을 결혼 초부터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알았는 것이 너무나 저희 집 사람 보기에 미안해요. 결혼 초에는 제가 대학 조교로 있으면서 돈도 서품문 받으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걸 생각하니 저희 집 사람인데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요 사실로 부인인데 고맙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남자가 먼저 죽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에 마지막 똥오줌을 받아내고 마지막 지키는 사람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아들 보고 한 달쯤 받아내라고 천리말리 털어갈 겁니다. 저는 사람 죽은 데 자주 가보면요 촌수를 다 알 수 있어요. 사람 죽은 데 제일 옆에서 펄펄펄서 우는 거는 자기 부인이고 사촌은 문에 있고 팔촌은 밖에 있어요. 목회자 여러분 늦게 고생 덜 하려면 사모님들 잘 하세요. 여자분들이 고생을 훨씬 많이 해요. 고생만 하면 일찍 죽어야 되는데 오래 살아. 그리고 여자분들이 또 고생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기를 낳는 거. 아기 하나 낳으면 이빨이 흔들리고 뼈가 물러집니다. 아기 놓고 병을 얻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을 얻어 있으니까 옆집 할머니가 와서 아기 하나 더 놓으면 병 고친다 했어. 하나 더 놓으니 병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일곱 내지 열 명을 낳았습니다. 왜 그 정도 낳느냐 하면은 전염병으로 네 사람 죽고 전쟁태에 세 사람 죽고 세 사람으로 근접을 잡고 열 명 낳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무려 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세 사람 죽고 전쟁태에 두 사람 죽고 두 사람 살려보자고 낳는데 일곱 다 살아버렸습니다.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여자가 오래 사는 글귀가 있으면 제한테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혹시 있으면 제한테 전화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경상에 여자가 먼저 죽게 되어 있어요. 죄를 누가 먼저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서 자기 혼자 먹을 것이지 남자는 왜 줍니까? 우리 남자는 지금 에덴 농산에 하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자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고생을 하고 있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를 지어 먼저 죽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을 보면 또 웃겨요. 나이 40이 넘으면 온 전신이 아프다 하면서 오래 살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더니만은 여보 온 전신이 무너지면 같다는 거야. 내 속으로 이래도 내보다 더 오래 사는데. 여자분들이 왜 오래 사느냐 하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자분들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성들이 훨씬 강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여성들이 훨씬 강해요. 여자분들은요 조금 웃겨도요 웃어요. 남자들 좀처럼 안 웃어요.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 410명 모아놓고 제가 노화 방지법에 대해서 강연하러 갔습니다. 이분들 앉아있는 자세가 전부 다 그래서 재밌는 웃음거리를 하나 생겨서 탁 웃기니까 웃음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느라고 여러 목회자 여러분 한번 웃는 것이 어느 정도 건강해지는지 압니까? 한번 이빨이 내서 웃는 것이 여자분들 에어로빅을 5분 했는 효과하고 똑같대요. 벌써 하면 여러분 20분 이상 웃었으니까 에어로빅을 100분 했으니까 오늘은 운동하지 마세요. 애들이 건강해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를 찾아보니 제일 첫째 이유가 웃음인데요. 애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데요. 그런 것 같아. 내 꼬마 조카 왔는 거 요래 안고 너무 귀여워서 흔드니까 웃더라고요. 흔드는데 왜 웃는지 몰라. 너무너무 귀여워서 한번 더 얻으니까 자기도 흔들면서 좋다고 웃더래요. 어른 보고 흔들어봐요 웃는 사람 있는 거. 이 목회자님이 다르긴 다르다. 우리 목회자님 웃는 그 웃음은요. 5분이 아니라 한번 웃는데 5분이 아니라 10분, 20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애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데 어른 하루에 몇 번 웃냐? 15번밖에 안 웃는데 그것도 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이 돼. 요즘 의학계에 웃음 치료라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놀랄 만한 보고가 들어오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주고 계속 약을 계속 썼는데 다 죽는데 약을 끊어버리고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니까 생기가 돋아나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웃음 치료가 최고의 치료고 웃음은 항암제라는 것이 완전히 밝혀졌어요. 얼마 전에 일본서요 의학 박사가 그 시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는 사람 강사로 세워서 감명을 주고 웃기고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들고 난 후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강의를 하고 난 후에 강의를 들은 사람 피를 전부 다 검사를 해보니 세상에 항암 물질이 이만큼 증가됐네. 어떠한 발암 물질이 들어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위에 있잖아요. 잘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항상 기뻐해서 건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자분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여성들이 훨씬 강해요. 여자분들은요 연속극 보고도 응응 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가니 저희 집 사람이요 눈치가 반치가 됐어. 이거 왜 이랬나 하면 연속극 뭐 망강이란 연속극을 보고 그래 운대요. 왜 우는지 나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사실로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아기를 어머니가 품에 안고 죽었는 것이 방송에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메이더라고. 세상에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막내 후녀와 같이 거기에서 죽었다고 가정했으면 내가 안 돌면 죽기 싶어요. 가슴이 메이는데 저희 집 사람 옆에서 우는 거야. 이거 내보다 더 오래 살라고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던 혈압이 내려가고 올라갔던 맥박이 내려가고 체온이 올라가면 땀이 나서라도 체온을 내리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떨어서라도 체온을 올리게 되고 우스운 얘기를 하면 웃음이 나오고 슬픈 얘기를 하면 눈물 찔 수 있는 이런 마음, 건강한 마음, 정상적인 마음, 우리 몸은 이미 건강을 유지하라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이 터져나와야 될 자리에 아멘이 터져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멘도 자기 마음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아멘이 나옵니다. 저는 어느 날 이후부터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몸속에 이로운 약이 쭉쭉 분비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분비되는 이 약을 아멘약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옛날부터 아멘은 있었지만은 아멘 약은 여기 서 있는 황수바위가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우수한 분들이 많아서 여러가지 개발을 해서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데 저는 둔해서 아무것도 개발 못하고 아멘 약 하나 개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큰 참으로 한참 더 썼습니다. 여러분 목회장님 잘 아시지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을 아멘약으로 고치는 분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저는 아멘약이야말로 약 중에 약이요 명약 중에 명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장님들이 의사선생님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는 저는 아멘약의 특구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아침 일찍 먹는 약도 아침 6시 이전에 먹는 약은 없는데 아멘 약은 새벽 4시부터 먹기 시작하니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요즘 외국에서 황수환 박사님, 황수환 박사님 녹음 테이프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고 편지가 많이 오는지. 오늘 또 이게 들었는데 여러 목회사님이 저를 붙잡고 황 교수님 녹음 테이프를 듣고 은혜 받았어요. 외국에서 제작된 녹음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여기저기 요청이 많습니다만 저는 녹음 테이프를 제작하는 사람이, 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복음이 많이 된뒤 제가 제작했는 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내달라고 해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이 건강 세미나에 대한 그 녹음 테이프를 제작하기로 결심해서 바로 오늘 그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황수관 박사 아멘약 테이프 1, 2, 3, 4. 그래서 1, 2까지밖에 아직까지 제작을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요 아멘약 이상 없어요. 할렐루야. 제인대 어떤 손님이 한번 제인대에 왔는데요 강남에 있는 요부한 부잣집 네 분이 있다고 왔는데 제 방에 들어오더만 황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아멘약을 지어서 껍데기에다가 아멘약 써붙여주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두 네 분한테 전하고 아멘약에 대한 설명을 한 20분쯤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약에 아멘 두 번 하는 것을 아멘약을 지금 두 첩도 썼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술 안 해도 50%. 그런 분이 종합진단받으러 왔어요. 종합진단받으러 처음에 왔는 게 아니라 아멘약 때문에 왔는데 제가 진단을 한번 했어요. 8일 후에 그분이 다시 나타났는데 얼굴이 얼마나 좋아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니 자기 남편하고 또 같이 왔어요. 남편이 한 이야기가 황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아멘약 20분 동안 아멘약 파시는 걸 들고 우리 집 사람은 계단 오르면서도 아멘, 설거지 하면서도 아멘, 말씀 보면서도 아멘. 3일 후에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돋아나더래요. 목회자 여러분요, 은혜스러운 가운데서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주님의 수호의 연기 함께 하시면 죽을 병도 낫는 것을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큰 춤을 한 대 쳐줬습니다.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되느냐? 첫째, 이와 같이 우리 몸은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이제 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왜 저렇게 빨리 가는지. 오늘 철회하면 할랍니까? 저는 박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박수가 나와서 큰일 났다. 그렇지만은 제가 눈치껏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째로 말씀드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건강상태에 있는가? 한마디로 제 긴 말을 해라면 자생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너무나 감소되어 있고, 이와 같이 우리 몸을 정상을 유지하라는 성질을 갖다가 생체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체생체 항상성이 너무나 감소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의 큰 문제입니다. 자생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을 건강상태로 유지하려는 그 성질인 생체 항상성이 너무나 감소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인병이라는 것 아시죠? 성인병, 심장병, 고혈압, 중풍, 암, 간질환 이런 것들이 다 성인병이지요. 무시무시한 이 병은 과거에 노인들만 걸린다고 노인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연령층에 30, 40대, 50대 막 쓰러지니까 암이 걸려서 막 죽으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노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성인병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국민학교 유치원 애들이 소아암, 백혈병에 걸려서 뇌종암을 암이 걸려서 어머니 품에서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애들을 보고 어떻게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름을 바꾸기에 이르렀어요. 현대병이라고 이름을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노인병이 성인병으로, 성인병이 현대병으로 바뀌게 된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이가 몇 살 이후부터 노화가 진행되는지 압니까? 늙어지는지 압니까? 25살, 25세 이후부터 이제 노화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노화가 꽤 진행됐네요. 보니 저도 나이가 29살이기 때문에 조금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왜 웃습니까? 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무슨 자리인데 어떤 자리인데 내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게 나오라 해서 나갔습니다. 내가 얼마 후엔 또 주병진 나이트쇼에 나갑니다. 거기서 내 얼굴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나가는 겁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딱 나가니까 사회자 왕종근이가 저보고 갑자기 황 교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연세라고 할 거 없고 내 나이는 29살이라고 이래. 이분이 깜짝 놀라는 게 큰일 났다 이래. 지금 생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황 교수라는 사람이 헛소리 하고 앉아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른 그것을 알아차리고 여기가 지금 어딘데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KBS 방송국 아닙니까? 여기 지금 생방송 골든타임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이거야. 저는 과학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면 로켓트가 달나라에 안 못 간다. 어떤 철학자, 심리학자들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말을 그럴듯하게 꿈에 대해서 청중을 매료시키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 아기가 태어날 때 왜 우는지 압니까? 저분이 어떻게 그것을 아나 싶어 들어보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애기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이 세상 어떻게 살까 하고 운다. 여러 목회자님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 갓난내기 피투성이가 이 세상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애기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왜 우는지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애기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 첫째, 숨통을 트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애기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는요, 애기가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옛날에는 애기가 나와서 울지 않으니까 나올 때 삼심 할머니가 안 타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대신 때려야 되겠다고 때리면 애가 옵니다. 아, 이제 숨통 트듯이 살았습니다. 요즘도 산부인과에서 애기를 받아보고 애기가 울지 않으면 반드시 때려서 울립니다. 그때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어머니 배 속에서 애가 숨을 쉬겠습니까? 안 쉬겠습니까? 어머니 배가 이렇게 있으면 애가 이 속에 들어있으면 양수라는 물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애가 만약에 숨을 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목욕탕에 물을 질러놓고 그 속에 잠겨 들어가봐요. 숨을 쉬는가 못 쉬는가. 어른도 못 쉬는데 애가 어떻게 숨을 쉽니까? 숨을 쉬지 않고 무럭무럭 9개월, 10개월 자랍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죽었다. 이 애가 죽어서 났는지 나서 누가 죽였는지 시비가 붙었다. 재판이 붙었다고 가정하면 그는 단장할 수 있어요. 폐를 보면 폐 속에 물이 고여있으면 죽어서 났고 폐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우는 이유는, 두째 이유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파서 우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자 목회자님 아무 감각이 없네. 어느 날 제가 남자 부장님들 모였는데 제가 가서 갑자기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 부인인데 고맙겠어요. 애기 난데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이빨 아픈 거 5배 정도 아프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 굉장히 아픈 모양이다. 황 교수가 또 애기 낳아봤는 것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게 남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 한 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여자분이 교수님 이빨 5배 더 아파요.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강의를 했으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애기가 태어나서 우는 이유는 첫째, 예, 숨을 쉬기 위해서. 둘째, 아파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었는지 제가 강의를 잘하는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슨 말하다 말이 옆으로 갔나. 아, 내 나이 29살. 저는 아까 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종합진단을 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합진단을 하지만은 제 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검사를 했어요. 전 검사를 해서 수백 가지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이쪽에 말이 나오도록 꼭 누르니까 제 이름이 황수관입니다. 황수관, 황수관, 29세, 29세가 들어. 깜짝 놀라서.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 43세인데 턱 집어넣고 누르니까 홍길동, 홍길동, 79세, 79세. 이제 여러분 목회자님들 감을 잡았지요. 제 건강 나이가 29살이라 이 말입니다. 해가 그럴 때수록 나이는 많아지지만 건강관리를 하면 건강 나이는 오히려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 나이를 내리기 위해서는 큰 셋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주 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여러분 건강 나이가 내려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약도 잡수시고. 첫째,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얼마 전에 SBS 방송국에서 제인대에 와서 선생님 과로가 뭡니까? 하는 것을 제가 답을 이렇게 했어요. 과로는 죽음이다. 그게 선생님 그 답은 참 명답입니다만은 답이 너무 짧습니다. 카메라 메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좀 길게 해보자. 과로는 죽음하고 같으나 다른 것이 있다면 과로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요 죽음은 영원히 가는 것이다. 집에 가서 이렇게 틀어보니 그대로 나오는데 이상껏 고고는 생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과로하면 안됩니다. 목회자 여러분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목회자님을 만나 뵀는데 너무나 과로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로로 전부 쓰러집니다. 과로로 전부 쓰러집니다. 과로하면 온몸에 병이 오게 되는데 특히 간이 나쁜 사람은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간이 나쁜 사람은 과로하면 그는 못 고칩니다. 그리고 약에 간에는 특별한 약이 없어졌을지라. 그런데 명약은 과로하지 않으면 저절로 낫게 되는 것이 간 질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SBS에서 코미디 전망대에 김경태 장로님을 아시죠? 그 김경태 장로님이 코미디 전망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미디 전망대가 있기 전에는 그분이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코미디 전망대를 하고 나는 인기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여기 오느라 저기 오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간으로 돌아갔었는 거예요. 3분 사이에 죽은 사람이 또 있어요. 임성민 탤런트가 3분 사이에 39세 일기로 과로로 간이 나빠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간은 나쁘지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가지고 과로하다가 쓰러져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님들 당부합니다.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과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명약입니다. 휴식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최고입니다. 잠을. 잠은 어떻게 자냐면 낮이고 밤이고 잠이 올 때는 무조건 자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잠 오는 분 주무세요. 저는 건강 강연 가서 잠자는 사람 깨워본 일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전부 재밌게 듣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졸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저분 건강관리를 참 잘하고 계시구나.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 잔막이 붙었다 그러는데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요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강의가 재밌어도 잠을 설치고 앉아있으면 잠이 오게 돼 있어요. 철없는 장사라도 눈꺼풀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을 어떻게 자야 되냐면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깊은 잠은 누구를 닮으면 되냐면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면 깊은 잠에 떨어지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져도 제자가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정도면 자면 되지 않겠나. 저 생각에는 내 추측 끝에 배에는 벽에가 없었지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깊은 잠을 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이 안 온다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좀 잠자는 것을 닮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좋아요. 10시에 자는 사람은 매일 10시에 자고 12시에 자는 사람은 매일 12시에 자고 자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주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요 아침에 먼동이 틈은 누가 깨우지 않아도 눈을 깜빡깜빡 뜨면 일어납니다. 스산에 해가 지면 누가 잠자리 소리 잠자라 소리 하지 않아도 하품 두 번 하고 잠자리에 뜹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밤낮을 주셔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우리 바이오 리듬 우리 수면 리듬이 거기에 적응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처음 나누면 이 아이가 밤낮을 몰라요. 밤에는 울고 낮에는 자고 주스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캄캄한데 일달 있다가 나오는 이것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그러다가 100일쯤 지나면 이놈이 밤에는 새근새근 잠을 자고 낮에는 방긋방긋 웃어요. 이야 이놈이 밤낮을 가리구나.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 그냥 있을 수 있나 잔치 한번 하자. 그래서 100일 잔치하는 겁니다. 100일 잔치 뭐 알고 100일 잔치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는 게 좋아요. 6시간 딱 자면 돼요. 10시에 자는 사람은 4시에, 12시에 자는 사람은 6시에 일어나면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몇 시에 자면 좋으냐? 10시에서 10시 반에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냐면 4시에서 4시 반에 딱 일어납니다. 4시에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만나는 것이 가장 성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만나러 나오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 사람 만나게 지낸 나를 이런 새벽부터 새벽으로 같이 나를 만나러 오구나. 내가 오늘 종일 너와 동행해 주마.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선하게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최우선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변함없이 새벽 계단을 쌓는 목회자 여러분들의 수면 믿음은 어느 누구보다 증오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찾는 것이 건강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둘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식생활 개선을 하라. 식생활 개선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루 세 끼를 반드시 찾아 먹어야 됩니다. 한 끼라도 그러면 그는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루 세 끼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금식을 할 때는 그것은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습니다만 그 이외에 평상식을 할 때는 반드시 세 끼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세 끼 먹도록 되어 있어요. 아침 먹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점심 때까지 쓰고 점심 먹은 그 에너지 가지고 저녁 때까지 쓰고 저녁 먹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밤에 잘 때 이용됩니다. 농촌에 일한 사람은 아침 먹은 그 에너지가 12시까지 뭔가 그래 10시 되면 새 잠을 먹어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끼를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아침을 일꾼같이 먹어야 돼요. 점심을 황제같이 드셔야 돼요. 저녁을 거지같이 때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식생활의 큰 문제가 아침은 거지고 먹고 안 먹고 점심을 거지같이 때우고 저녁을 일꾼 플러스 황제같이 먹어봅니다. 여러분요, 건강을 찾으려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완전 공복 상태의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완전 공복 상태의 저녁을 먹어야 되고 저녁 먹고 배가 꺼진 상태의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보통 우리가 식사 요만큼 먹었는 것도 2시간쯤 지나야 소화가 다 되는데 이만큼 먹었는 거는요 6시간쯤 돼야 소화가 다 됩니다. 6시간 되면은 내일 새벽 기도 갈 시간 되었는데 잠은 언제 잡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자는 사람 보아요. 어떻게 잡니까? 새근새근 자지 못하고 막 넘어갑니다. 막 넘어가요. 빨리 깨워야 돼요. 빨리 깨워야. 안 그러면 죽어요. 죽어. 밤사이에 요즘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밤사이에 수면 중에 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큰 충격을 받았거나 여러분 충격이라는 것은 아주 해롭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학교 학생이 학교 등교를 하다가 옆에 친구가 차에 치여서 죽는 것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갑자기 심하게 했거나 아주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저녁밥을 많이 드셨거나 농촌의 5일 장날에 사람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서 꽁치 사고 뭐 사고 사과 시큰째에서 불볼째에서 혼자 다 먹고 술 한잔 걸쳐 꽉 까부는 거예요. 혹시 목회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저녁을 굶었더니 죽은 사람이 있으면 제한테 좀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여러 목회자님은 정말로 일당 만, 일당 천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양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제 대신으로 좀 전해주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적게 해야 되고 잠을 어떻게 자야 되고 하나 일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생계수단이 바로 신체활동이기 때문에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운동 부족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 옛날 어른들은 왜 일찍 죽었느냐? 그것은 의료시설이 발달 안 돼서 일찍 천년병으로 많이 돌아갔었고 그다음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성인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골병이 걸려서 일찍 돌아갔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운동 부족증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 운동과 건강에 대해서 제가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 서서 24시간 해도 밑도 끝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밥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운동의 원리 하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원리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운동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 강도는 숨이 조금 차도록 운동을 하라. 그 다음에 운동 시간입니다. 운동 시간은 운동을 시작했다면 30분에서 1시간 사이 하라. 그 다음에 운동 빈도입니다.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사이를 하라. 일주일에 하루 별 효과가 없어요. 일주일에 이틀 조금밖에 효과가 없어요. 일주일에 3일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 3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내배는 꼭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34세에 안 돌아가시고 33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3일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 3일보다는 4일이 더 낫고 4일보다는 5일이 더 낫고 5일하고 6일하고는 같거나 6일이 조금 낫거나 이렇고 7일을 계속 운동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6일 동안 신체 활동을 하고 하루는 쉬어라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 저는 건강책 보고 알았지 말씀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똑같지요. 작년에 국회에서 무엇이 통과된지 압니까? 자전거 도로교통법이 통과됐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많이 힘을 기울여서 자전거 도로교통법이 통과돼서 전국의 자전거 물길이 전부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자전거 보강소가 설립되고 앞으로 인도의 보도블록을 다 빼고 그게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전거 붐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전거의 건강법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지었냐면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전 서울 시민이 자전거로 통근하고 자전거로 시장을 보러 다닌다면 서울 시내 종합병원이 텅텅 빌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전거 빵구나 떼어야 된다. 사람이 결론을 잘 지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레 같은 박수를 받고 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전거를 타면 병원 찾을 필요 없다. 운동을 하면 병원 찾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보았지요. 75세 된 할머니가 5,895m 등반에 승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알 겁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간이 나빠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곧 돌아가시겠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먹을 거 잡수실 거 잡수시고 산책 좀 하고 죽으십시오 이랬습니다. 차마 죽으십시오 어떻게 말을 하겠나 그건 속으로 하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집에 가서 뒷산을 산책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쯤 산책하고 나니 자기보다 나이 10살 아래짜리 65세가 자기를 못 쫓아오거든. 이야 이거 효과 굉장하구나. 두 달 석 달 하니까 자기보다 20살 아래짜리 55세들이 자기들을 못 쫓아오거든. 이야 이것이 최고구나 해서 500m, 1000m, 1500m 올라가서 우리나라는 올라갈 산이 없어서 아프리카 가서 5,895m 등반에 승호했습니다. 여러 목회자님들 나도 하겠다. 지금 현 상태는 못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백두산 꼭대기 딱 올라가니 어지러지하더라고요. 3,000m도 안 되는데. 그래 주위에 있는 분들이 황 교수 왜 어지러지하노 이러는 거야. 산소가 부족하다 내려가자. 근데 5,895m 등반에 승호했습니다. 운동의 효과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 땀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쥐씨름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 쥐모가치를 얼마나 많이 끊었는지 저는 죽어서 쥐나라에 가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사람입니다. 쥐를 한 마리 끄집어내서 등을 꼭 찌르니까 쥐가 꽥 소리를 질러요. 그 이튿날 끄집어내서 찌르니까 어제보다 소리를 더 질러요. 왜 더 질는지 압니까? 이 쥐가 알아요. 어제 찔러놓고 또 찌른다 이래요. 3일째 끄집어내서 송곳을 뜨면 쥐가 막 발악을 합니다. 또 찌르려고 또 찌르려고 내가 찌르고 싶어 찌르나 인류 공영을 위해서 찌르지 꼭 찌르고. 목회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일째 그 쥐를 보니요 쥐 심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쥐 위 속에는 피멍이 들어있어요. 위 궤양이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3일에 하루에 한 번밖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데 위 궤양이 걸려 있으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분 스트레스 속에 삼각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른데 어떻게 삽니까? 참 멋진 말씀이야. 나는 이런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놀라요 제가. 스트레스 빨리 해소 할 수 있는 방법.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졌지 금방 풀어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 나와 있어. 이스라엘과 같이 과로를 피하고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여 건강해야 되고 건강 이상은 없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천부를 잃는다. 이렇게 외치던 제가 어느 날부터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해도 이 세상은 7, 80년밖에 못 사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후부터 제가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어 영생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알게 된 것은 친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어린 저를 옆에 두고 마주 앉아서 신앙 간증하시던 때부터였습니다. 옛말로 서있는 성경책을 씹으면서 간증하시던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듭니다만 사진에 찍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한이 됩니다. 제 이 두 눈에는 분명히 사진이 찍혀있는데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입학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가르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고도 웃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영생의 길을 저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자꾸 머리가 굵어지니 이 성경 말씀 안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무슨 놀라운 사실이냐. 이 성경 말씀에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다니신다. 사람은 물에 안 뜨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다. 죄인들도 책임이 있지만 학교 선생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하면은 화학선생님이 들어와서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어디까지 빠졌냐 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화학적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이 물 위로 끌어다니는 것이 물리적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와 살아난 것이 의학적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동정녀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는까지 생리학적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리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발걸음이 자꾸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이 자꾸 거짓말로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께서 얘야 오늘 오후에는 중요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 꼭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머님같이 조용한 분 가세요. 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양다리 걸쳐놓으니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주님이 틀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딱 10년 전 1986년 9월 어느 날 외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왜 참석했냐면 외국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면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를 3일 동안 들으면 귀가 좀 뚫리기 싶어서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리에는 영어를 들으러 왔던
강박사 강의 잘하나 못하나 그거를 들으러 왔던 마누라 몽둥이 가지고 교회 갔다 안 온다고 몽둥이 가지고 돌아왔던 이 자리에 와서 부활의 주님만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부활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외치는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전부 죄라. 주님이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로 우리 아버님 돌아가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그런 성결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 눈물이 있게 돼서 그 눈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욱이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가서 주여 복음의 빛이니모 하면 양팔에 눈물이 막 어떤 데는 수가 치는데 손수건을 가지고 안 갔을 때는 한쪽 양말을 벗어서 눈물을 닦아내니 한동안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는데 여러분 왜 웃습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눈물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도 퇴가하지 않은 제가 요즘은 일주일에 토요일날 엎드려서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데 일주일에 12번 교회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가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퇴근하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해요.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가서 은혜 받고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저뒤에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에 은혜 대기해 주십시오 앉아있으니까 은혜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데요. 목회자님들은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한마디가 주님을 위해서 대변하여서 말씀할 때에 우리의 심경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간 눈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데 그래 흘러간 눈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 지금 흐르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오늘의 체험은 없으면서도 지난날의 체험으로 간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오늘도보다 내일이 눈물이 더 많이 나야 되겠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웬일인지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달라지고 성경 말씀 한 절에 한 절을 감동하게 되었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안개와 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 나갈 끊게 되었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저는 목회자님들이 귀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부은 장로님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장로는 장로고 나는 나고 이렇게 과거에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 목회자님들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압니까? 우리 집에 하고 손을 잡고 가는데 우리 집에 갑자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나도 뭐 떠버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어. 얘야 무슨 선생이고 이거네. 교회 선생이라고 하는 거라. 내 속으로 교회 선생은 진짜 선생 아니고 내 같은 사람이 진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죄도 목회자 여러분 사해질 수 있습니까? 회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학교 선생이 진짜 선생 같으면 교회 선생은 진짜 선생이지. 학교 선생은 우리를 이 세상 길만 가르쳐주지만은 교회 선생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까지 다 가르쳐주는데 학교 선생님인데 콜라 한 병 받아갈 일 있으면 교회 선생님이라는 콜라 한 박스를 받아가야 돼. 어느 날 이후부터 저는 교회의 직분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종종 요즘은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여 저는 지금 감리교 권사로 있는데 주님이여 제가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합니다. 황권사 장로 되고 싶어 발동 나했던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발동을 어떻게 걸어야 장로 되는 것을 잘 알지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전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잘 답수시지만은 황권사 곧 장로 돼야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제 기도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부도를 내시지 않은 분이구나. 우리 목사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라 하구나. 그렇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고 겉으로는 목사님 뜯으세요, 뜯으세요, 뜯으세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제가 당로되고 난 후에 이 자리에 한 번 더 서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저는 마음속에 천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불듯이 일어나더라고요. 주여, 복음의 빛이 니 몸 지금부터 천도한데 힘을 쓰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오. 지금부터 내가 천도한데 힘을 쓰겠습니다. 하면 가방 속에 천도제를 막 집어넣었어. 불이 붙었어. 근데 마침 우리 병원에 남자 한 분이, 30대 중반 된 남자 한 분이 피를 토하고 막 와요. 그래서 내가 응급실에 집어넣고 폐를 하나 떼는데 도와주고 입원까지 치료해줬습니다. 시더니 그분들이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가만 보니 이분이 예수를 압니다. 옳다. 드디어 전도 대상자가 한 사람 나타났다. 주여,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주님 천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전도 대상자가 나타났다. 이래요. 제 집사람이, 당신 불이 붙었을 때 빨리 전해라고. 그래, 좋다. 그런데 당신 도움이 필요하다. 그 환자가 보니 죽밖에 먹을 수 없으니까 당신 녹두죽을 일주일 동안 끓여다. 그러면 내가 녹두죽을 일주일 동안 가져와서 8일째 내가 전도를 하겠다. 그래서 녹두죽을 끓여주는 분 들어가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보호자라고 환자고 고맙다고 고맙다. 입원시켜주고 응급실에 넣고 수술한 데 도와주니까 어쩔 줄 몰라 고마웠어. 근데 이거 드세요. 이게는 그거는 뭡니까? 하니까 녹두죽이라. 이게는 이분들이 미안해서 등산을 멈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는 미안해서 정신을 멈춰서 해야 되겠구나. 갈증이 난다. 고마워 고마워서 처음에는 그 녹두죽을 못 먹는 거야. 그 녹두죽을 먹는데 눈물 코목 막 흘리면서 그 맛있는 녹두죽을 코물 눈물하고 쓸까서 우리 집사람이 정성들을 끓였는데 3일째 녹두죽을 가져가니요 문을 여는 순간 그 환자가, 막사님 믿는 예수 나도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고 말고지. 그것 때문에 녹두죽 끓여가는데 이야, 녹두죽. 녹두죽 두 그릇으로서. 아, 세 그릇은 안 먹었어요. 녹두죽 두 그릇으로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됐다는 생각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저는 한참 녹두죽을 생각하고 있더니 알고 보니 녹두죽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착각은 한참 자유라. 이 환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통일하는데 날이 확 설레글 때 그 옆에 수성교회라고 보이는데 그 교회에 환상지 꿈인지 예수님이 천사와 같이 내려오시더만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때 주를 영접했대요. 나는 녹두죽 때문에 되더라고.
감사해요.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 환자 부인이 편지가 제인데 왔는데, 선생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간 10년이 지났는데 한번 연락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은 모두 예수를 잘 믿습니다. 제가 집사 직분을 잘 맡아서 하고 있어요. 집사가 됐다는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제일 밑에 줄에 저희 집안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오로지 교수님 댁에 녹두죽 뜻보입니다. 10년 후에 녹두죽 때문에 된 줄 알았습니다. 야, 목회자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고 각 교회에 가서 교인들 보고 처음으로 녹두죽을 끓이라. 그래서 저는 가방 속에 전도지를 접었는데 마침 춘천 한림대학교에 교수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참석했는데 공교롭게도 전도 한 사람도 못했습니다. 사실로 할 려가 없어. 다른 교수 논문 발표하고 저도 발표하는데 발표하면서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놓으면 결과는 주님이 다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춘천서 서울까지 무궁화열차를 타고 오는데 저 앞에 교수님 옆에 자리가 비어있어. 그 교수님 앉아있는 그 옆에 자리가 비어있어. 서울에 있는 교수님 옆에. 전도해야지. 가방을 가져갔어요. 탁 앉아서 전도지를 끄집어내서 가방을 탁 여는 순간 생전 처음 전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손이 찌떨리시죠. 겨우 끄집어내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님들, 이래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는 담대하라 기죠. 담대하라. 얼마 전에 제가 신도림 전철역에서 인천 가는 지하철 타고 왔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예수 천당편 깜짝 놀랐어. 여러분 사람 거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 용기는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랬는데 이분이 전도지를 봤던지 불교 믿는다고 안 봤던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 저도 이랬어요. 나도 가만히 들고 있었어. 이 시간에 한참 있더니만 황 선생님,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성령님도 무심하시지. 생전 처음 전도를 집사님에게 하러 왔으나 이때는 성령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시나.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지.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하면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녹았을 건데 집사라 근데. 내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얼마 전에 춘천 강원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대학 총장이 제 방에 건강상담하러 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옳다, 강원대학 총장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탁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한참 나누고 난 후에 이제 주여 도와주세요. 지금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0년 전에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아,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목사입니다. 지금 춘천 강원대학교 문총장님이 목사님입니다. 감히 목사님 앞에 전도한다고. 전도해보면요 재밌는 사건이 많아요.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성령님이 무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교수님이요, 황선생, 내가 요즘 성경책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씀을 잘못 보게 되는데 그분은 은혜 안에 있는 분입니다. 말씀 보고 눈물 흘린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춘천서 서울까지 오면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전도하러 가다가 그걸로 전도를 지금 받고 있는 지.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다. 나는 교회 집사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동료 교수들인데 전도지 한 장 내려놓는데, 황성생은 대구 경북 사람이 서울 춘천까지 와서 전도지를 내려놓으니 나는 주님 앞에 볼 면목이 없다고 하면 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 생전 처음 그저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수님은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시는 얘기가, 앞으로 우리 주님이 황선생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 황선생을 귀하게 생각할 것이다. 저는 은혜스러운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누구나 나는 선도님을 개별로 만나거나 상담을 할 때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성도님들은 가정의 축복, 모든 면의 축복을 받다. 저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요, 저를 이와 같이 교계에서 이와 같이 주님이 저를 귀하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귀하게 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 목회자님들인데 보고를 합니다. 제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과천에 가면 공무원 교육연수원이 있어요. 양재동에 가면 외교안보연구원이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그 대사들 28명만 원에 강연을 했고, 그 다음에 감사원 밑에 보면 중앙교육연수원이 있는데, 내가 다른 데 가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목회자님인데 근데 보고를 드리는데, 그게 내가 수년 전부터 그게 내가 명사로 뽑혀서 거기서 강연하러 가는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요, 내가 거기 가서 강사로 종종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과장님 한 분 제인데 와서, 우리 기관에 연수원에 1년에 강사가 3,400명 거쳐가는데 그 중에 강의를 가장 잘한 사람 다섯 사람 뽑아서 기침 소리 나는 빼고 그대로 말로 옮겼는데 선생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도 기라슨 같은 교수님들이 많은데 저는 저 끝에서 몇째, 끝에서 몇째는 아니지만 자기를 너무 낮추어도 안 되죠.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그분이, 선생님 무슨 말씀합니까? 선생님은 대사님들 앞에 강연하거나 판검사 앞에 강연하거나 교장 선생님 앞에 강연하거나 선생님 강의를 해마다 앙케이트를 조사하면 그 중에 늘 1등, 2등이 아니고 1등으로 늘 뽑힌대요, 제가. 제가 명사 중에 명사입니다. 박수 치려면 똑바로 좀 쳐주세요. 그래서 요즘요, 대기업 국영기업체에서 저를 강사로 오도록 연락이 오는데 일주일에 몇 건이 오냐면 30건 내지 40건이 옵니다. 오지만은 저는 거의 한 건도 못 나갑니다. 바빴어요. 어쩌다가 하면 허락을 해주면 어떻게 가는지 압니까? 비서가 오고 차를 태워가 회장이 기다려 있고 가서 강연을 한번 하면 대접도 많이 받습니다. 다 그래 돌아옵니다. 그래도 바빠 못 갑니다. 그런데 각 교회 오라면 내가 내 차를 몰고 골목골목 차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내가 하면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날 밤에는요, 차를 몰고 가다가요, 길을 잘 몰라가지고. 오늘 낮이기 때문에 양수리 이거 찾아왔지. 반갑다면 내가 아니면. 일당, 팔당, 대결을 넘어서 우회전을 꺾어서 각 교회 가면 그 근처 강연을 갔는데 밤에 못 찾겠죠. 저는 영등포원을 교회를 딱 가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저스만 십자가라. 그래, 골목하면 들어가보면 길이 빼기 안 돼. 이 차를, 골목을. 그래서 제 차에 카폰이 있는 이유는 교수는 카폰이 필요 없어요. 출근하다 퇴근하는데 무슨 카폰이 필요합니까? 교회 찾으려고. 여보세요, 거기 어딥니까? 하니까 어느 집사님 받아요. 아니, 교수님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오세요. 그 어딥니까? 하니까 요쪽 골목에서 저쪽 골목, 저쪽 골목, 저쪽 골목. 내가 요쪽, 저쪽 골목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찾아보다 요쪽 골목, 저쪽 골목.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요, 대기업이나 강연 가면 오늘 14일날은 제가 여수 MBC 공고회를 가서 3회분의 그러면 3년차 공개홀에서 강연하러 14일날 제가 떠납니다. 근데 강연 가도 절대 오래 안 합니다. 1시간 남짓하고 나면 마쳐요. 마쳐요. 뭐 오래 할 필요 뭐 있나? 힘도 들고. 그런데 각 교회 와서 강의를 하면요, 이상하게 여기 서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디냐면 한 시간이 내 생각에는 2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두 시간이 내 생각에 4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시계가 뱅글뱅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막 돌아가, 시계가 막 돌아가. 사실로 제가요 각 교회 와서 말씀을 선포하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큰 실수를 한번 했어요. 이 말할 때 원고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저기 서울역 바로 우리 연구실 바로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황 교사님, 황 교수님, 우리 교회 와서 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만은, 원래는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 대배 오세요. 대배. 그래. 대배 언제요? 이렇게 그래. 추수 감사절로 오라는 거라. 그래, 아, 저는 못 갑니다. 저도 그만한 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대로 믿는 집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교회 사정을 잘 알거든요. 거기 장로님이 내 생각에 열몇 분이나 계시고 천 한 5, 600명의 교인이 모여있는데 대배 목사님이 추수 감사절로 설교 말씀 안 하고 군사가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말이 아니지. 내가 그만한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어요. 사양하니 한 부이라도 장모님 한 부이라도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못 간다고 딱 사양하니까 목사님 이래요. 하다 권사가 고집이 세다. 목사가 오라면 와야 되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서 수 목사님이든 난 꼼짝 못해요. 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리 뛰라면 저리 뛰고 총알같이 움직입니다. 내가. 여러분 저 훈련 한번 시켜봐요. 지금부터 완전 똥개같이 내가 놓으면 똥개. 그래. 어느 날 이후부터 내가 그래 됐어요. 어느 날 이후부터.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기도에 들어간대. 주님이요. 대입했을 때 한 사람도 시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올라서 조용히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놨더니 장로석에 앉아있는 장로님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한 사람도 시험 안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랬더니 추수 감사절로 떡을 주더라고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말을. 여러 목회자님들 잊어버리시면 아직까지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춘천서 서울까지. 뭐 혼이 빠졌습니까? 이제 서울 다 와갑니다. 서울 다 와가면 이제 마칠 때 다 돼갑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서울 다 와가는데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황 선생 경북대학교가 좋지요 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경북대학교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예, 경북대학교는 의과대학 중에는 한강 이남에는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또 그대로 말을 했어요. 하니까 이 교수님이 연세대학교는 어때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훨씬 좋지요. 이 사람이 연세대학 총장도 아니요. 연세대학 교수도 아니요. 내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냥 지나쳐 듣고 대고 내려갔어. 여러분 제 말투가 어떻습니까? 사투리가 너무 심하지요. 그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이 교수님이 또 전화 왔어. 황 선생 지금 연세대학교 선생 뽑는데 1억 한번 넣어보라 합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전도지 한 장이 우리 주님의 추천 땅이 아닌가.
그래서 얼른 이력서 하나 썼어요. 사가족도 이력서를 썼어요. 서면 생각이 안 되겠거든요. 왜 안 되느냐. 연세대학교 선생들하고 연세대학교 가서 몇 년 살아도 될지 말지. 외국에서 일류 대학의 학위를 맡아 왔다고 해서 다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좋은 대학입니다. 잘 모릅니까? 정말입니다. 그런데 대구 바닥에 앉아 골반에 앉아서 일어서 쓴다고 되나? 그래도 기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서서 도장 찍어서 딱 올려보내놓으니까 얼마 있으니까 황 선생 당신이 인사위원회에 통과됐으니까 보따리서 하고 놀았고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제일의 명문이라고 잘 아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려고 보따리 사고 놀았습니다. 이때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여러 목회자님 내 머리에 떠오르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주시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머리 자기 지혜롭과 인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 축복이 이렇게 할 줄 아시면 그때 전도지를 두 장 내놓는데 그래서 제가 각 교회에 가서 최소한 전도지를 10장 이상 내서 10장 이상 내서 이 자리에 1년에 10명은 반드시 확보를 하라. 그러면 성도님들이 불이 붙어가 아멘 하면 안 돼. 그 다음 어느 날 가보니 정말로 10명씩 10명씩 들어갔어.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지를 10장 20장 자기 옷값을 깨트려가면서 어떤 사람은 봉급을 받아서 봉급에 10의 1 주님의 전에 가지고 10의 1은 띠가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야 전도장사 10명 딱 정해놓고 그분에게 떡을 해서 김이 마르기 전에 먼저 갖다 준 거야. 그 다음에 생일을 딱 정해서 생일 카드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 책을 보내주고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큰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집에 다 찾아가서 오십시오 그만 떡을 어머니 미안해가지고 생일 선물 받으니 미안해서 줄줄줄줄 10명이고 30명이고 다 끌려오는 거예요. 차는데 이후에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에 달려있고 그 교회까지 오도록 하는데 그 정성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 목회자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와서 주여 지금부터 전도한 데 더 힘을 쓰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전도한 데 더 박차를 가는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목회자님 잘 알지요. 제일 먼저 뭐를 갖춰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첫째 마음속에 불듯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로 말씀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낸 손님 한 분 오는데 이야기하여 교수님 제가 앞으로 세 번만 더 읽으면 이거 100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팍 줘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귀 지그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귀를 좀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 같은 사람 정신 바짝 차리지. 저는 이 성경책을 세상 성경책을 말씀으로 무장해야 전도가 된다고 딱 피는 순간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압니까? 은혜 받아 우는 게 아니고 대대로 믿는 집안에 태어난 제가 성경 말씀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는 순간이 주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현재까지 논문을 몇 편 쓴지 압니까? 제가 99편을 쓰는 사람입니다. 한 편만 더 나오면 지금 곧 100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세상 연구 세상 공부는 밤잠 자지 않고 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순간이 주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지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밤샘 일을 해본 일도 별로 없다 생각하니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 전에 내가 저녁에 딱 꿀 앉아가지고 주님이 촤악 읽고 고개를 닦더니 새벽 4시가 됐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같이 은혜스럽게 말씀을 읽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 4시까지 봤는데 내 생각에는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나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제가 브라질에 집회에 가서 열흘 동안 제가 집회 연합 집회에 제가 6분을 한 곳에서 등단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야 우리 성령님이요 제가 외국 가면 마음이 헤이진다고 생각해서 저를 강권으로 붙잡는데 밤 12시에 저를 잠자리 딱 해서 새벽 3시에 저를 딱 깨워 깨우면 저 침대 옆에 그 소파에 앉아서 4시, 5시, 6시, 7시, 8시 5시간 동안 말씀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우리 주님. 그런데 그 5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 그것을 계속 9일 동안 계속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강권으로 역사해 준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 목회자님인데 성령님이 강권으로 역사하지만은 이 평소전에도 좀 역사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이튿날 새벽 4시쯤 돼서 일어나서 교회 갔다 왔는데 잡았으면 안 되는데 그날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튿날 잠은 시큰자기는 잤습니다만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같이 목회자님 같이 사실로 100분의 1도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어보니 놀랄만한 사실을 내가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건강에 대한 비결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약이란 것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오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다음 한번 더 불러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재미가 훨씬 나는데 각 교회에서 좀 불러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건강에 대한 약에 대한 내용을 전부 제가 빼모아서 5년 6년 모아서 제가 주 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자를 제가 펴내서 전도 책자를 펴내서 이만큼 내 방에 봉투에 이어놓고 오는 사람 오는 사람 전부 다 내가 만난 예수 만나봐서 만나봐서 전부 다 전하는데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저는 요즘 그 재미로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100사람 돌아오면 100사람 다 전도합니다. 저는요 100사람 전도한단 말은 거짓말이 좀 들어있습니다. 98명은 내가 다 합니다. 두 사람 왜 못하느냐 하면 변소 갔다 오니 두 사람 다 나보고 없어서 그래 못하고 그 외에는 제가 전부 다 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항상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예수님이요 마지막 하늘에 올라갈 때 그렇게 할 말씀이 많지만은 마지막 남기신 말씀 한마디가 천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끝절에 보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읽어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되어있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전도로 해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십니다. 이야 주님께서 역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 이거 목회자님들이 지금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고 병든 자가 막 나왔고 손을 얹은 자가 나왔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시더라 해를 받지 않으며 이야 귀신을 쫓아내며 역사해준 거야. 역사만 해주면 안 되니까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니 욕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더라. 저는 이런 말씀을 주일 중에 말세진 말을 당해서 어느 누구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느 차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물론 내 생각에 목회자를 들었을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한번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도 어느 누구를 들었어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한번 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분을 들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 여러분들이 제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요한복음을 보는 순간 이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니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웨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이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웨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가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는 양을 치도록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주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저도 가장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이에도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과 같은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니 어느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으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저는 한신교회 이종서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신교회 와서 저녁집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마치고 나오니 이중포 목사님 제 손을 덮고 황권사 다 때려치우고 목사해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큰 용기가 됐습니다만 다른 목사님들 물어보니 자격이 없대요. 나이가 많아서 일찍 치워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니 18절 19절 말씀을 보니 마지막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길이라면 이 세상 더 행복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목회자 여러분들을 배우니 정말 부럽습니다. 가장 행복한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황 교수도 가장 행복해지리라고 믿으면서 강의를 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